1980년대는 북과 남 모두에게 중요한 연대였습니다. 남한은 군사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투쟁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북한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이 수령만을 위한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한 독재 아래 북한 동포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20대의 청년들이 흰머리 비치는 40대가 됐습니다. 역사의 경류를 헤쳐나온 북과 남의 청년들, 그들의 시대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과 남 청년들의 시대 이야기, 조선민주화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최용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리광명 동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어때, 건강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는 네.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분단되어 있는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특히 이 구소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북조선은 훨씬 충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북한 인민들의 동요는 어땠었나요?
네, 그때 당시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또 사회주의 동유럽에서 앞장서 나가던 소련이 예. 그 체제가 붕괴됐다 예, 예.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 들었어요.
네, 예, 예, 예.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그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큰 충격받고 좀 불안한 모습이었죠.
그 소식은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당연히 그 노동신문과 그다음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예, 예.
그때 당시 그 인민들의 반응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아, 저 소련이 무너났네. 왜 무너났을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나온 게 김정일이가 약삭 빠르게 로작을 내놨단 말입니다.
아.
네. 그,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
아, 사회주의는 인민들이 과학이다. 그런 소식을 접하고, 붕괴됐네?
네네.
하고 걱정, 왜 그러지? 하던 네. 차에 이제 바로 신속하게 네, 대응을 됐습니다. 했다, 이 말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로작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소련식 사회주의는 과학이 아니었다.
예.
말하자면,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그 다음엔 그, 오직, 당의 관료라든가 독재에서 실시된 이렇게 그 인민 한마디로 말해서 물하고 기름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기름 위에 또 물방울처럼 둥둥 떠다니시 그렇게 관료식으로 행정 사업을 하다 나니까 당 사업도 망했고 혁명까지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 예.
올바른 당의 영도 또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우리식 사회주의는 수령님을 모시고 또 김정일 장군님을 모시고 있게 이 승승장구한다.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로자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는
예, 그렇죠,
게. 그러니까 예, 예. 북조선 인민들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수령을 모시고 있고 위대한 당을 가지고 있기에 이 인민의 행복을 누리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선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하니까 너희들은 당과 수령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행복이 차려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회주의 소련이 무너나거나 또 동유권,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무너나거나 이것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거였단
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네. 신속하게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른 조치들이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습니까?
다른 조치들
그런 입장을 통해서 일단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 나갔을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인민들이
각급 단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당원 근로자용 학습제강,
예.
또한 간부용 학습제강, 또 조직별 학습제강 이걸 통해서 당 조직은 당 조직대로, 또 이 직장임 직장대로 직맹, 사로총, 려맹, 그다음에 농군맹 이런 걸 통해서 조직별 학습, 또한 그 김정일 로작이라든가 김일성 로작 이런 걸 놓고 그 사상 투쟁회와 또 강연회 학습회를 연속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강도 높게
엄청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나 이런 그런 강연 각 재강을
네.
훨씬 더 강화했다.
그렇죠. 그걸 암송내고 또 발췌하고 검열하고 안 하면 그 사상 투쟁에 벌려 가지고.
평상시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딱 무너나니까 아마 그 제가 지금 돌이켜보건데 그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수태 그 충격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야. 그래도 그때 당시까지 사회주의 무너나기 전까지는 뭐 어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 무너날 것 같다는 게 노동신문 비롯해서 슬슬 하면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자본주의 또 제국주의자들과 손을 잡는다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에둘러 쳤단 말입니다. 그러던
그 당시에 그 이렇게 우리 북조선에서 이제 유학간 스웨덴으로 가거나 동유럽으로 가거나 이렇게 유학간 우리 북한 유학생들 북조선 유학생들도 전부 다 평양으로 소환되고 그랬었나요?
그렇습니다. 1989년도에 그때 그 13차 축전이 끝난 다음 금방 8월 말이라든가 9월 달 이때 소련 비롯해서 도이칠란드 그다음 웽그리아 볼스카 체스코슬로벤스코 이런 데 나가 있던 유학생들 100% 거둬들여 왔단 말입니다. 군방 나간 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제 또 한두 달만 있으면 졸업하는 졸업생 상관없이 100% 거둬들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국에 무슨 회의 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오니까 영구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아, 네. 그냥 송환할 때 그냥 완전히 들어와라 한 게 아니고 회의가 있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그렇죠. 해놓고 그냥 못 잘라버렸단 말이군요.
그러니까 뭐 자기 기숙사에 뭐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장 교과서 이런 것들 있던 것들 자기 사품이 있던가 하면 하나도 못 깨고 온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기본적인 짐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기본 알맹이만 또 갖고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때 그런 명령을 거부하고 그냥 아예 그냥 안 돌아버린 사람은 없었나요? 눈치를 저희, 약간 채고
저희 친구들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돌아보니까 그 저희 친구들 쭉 보니까 그때 당시 그 들어오라 이렇게 하기 전에 탈퇴해서 도망친 애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망명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다른 나라 이 천애들 좋아해가지고 사랑 관계를 맺다가 그다음에 어쨌든 그 외국에 나가 있다 나니까 간접적으로 남조선 소식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이런 소식 듣지 않습니까? 또 자본주의 체제 이런 모순이라든가 또 사회주의 모순 또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 우월성 이런 거 좀 간접적으로 알게 되니까 아, 내 이거 북조선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까? 내 도망치면 내가 이 저지른 행위 때문에 아버지라든가 자기 형제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도망을 못 친 애들 있지만은 그 단호하게 내 인생 내 인생이다 하고 도망친 애들도 있거든요.
있었겠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 같네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신속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좀 정확히 정리해서 강연문을 만드는 거.
그렇단 말이에요.
교육자를 만드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막 평상시보다 몇 배 더 강화된 교육을, 인민들에 대한 교육, 뭐 교양 사업을 진행한 거.
네.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송환을 해서. 네. 외부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한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조치들을 취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당시 외교부 직원들은 어땠어요? 북에서 이렇게 각 나라에나 유엔에 파견했던 외교부 직원들.
그때 당시 외교부 직원들은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보니까 그냥 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외교부 해외 파견된 외교부 직원들 중에 사상적으로 좀 아, 이 사람 견실하지 못하겠다. 동요가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금방 소환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좀 해외에 나가 상주하고 있는 거의 나라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를 줄이더라 말입니다.
예, 예.
그 전부터 줄이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상주하고 있자면 외화가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 당국은 달러가 무척 귀하게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그 판로가 다 막히고 또 동유럽의 사회주의 시장권이 무너나다 나니까 경제 거리가 점점 폭이 좁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 일본에다가 무슨 그 송이버섯이라든가 굶 밀 수출해 가지고 돈벌이하는 이런 거 가지고 뭐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중앙당 연락소 애들 나가서 마약을 발매하거나 무기 발매해 가지고 그 돈을 벌어들인 경우가 있고 대성 상사 같은 데서는 또 해외에다가 총알 팔아먹거든요. 또 쿠바에다가는 자동보총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돈벌이 하는 거 가지고 그 달러를 마련해 해 가지고 해외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그 생활비 이렇게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일단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좀 창피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범죄 집단이나 하는 일들을 그런 우리 외교부 직원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네.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아니죠. 이건 뭐 범죄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범죄 집단이죠.
네.
야,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이제 조치들을 북한에서 북조선에서 취했는데
네.
그럼 이제 리광명 동무는 그때 그런 교육을 받고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사회주의 문헌하고 기본 그 사회주의 소련 때문에 이 북조선도 사회주의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저도 생각했으니까
예.
아니 이렇게 한 70년을 사회주의를 왕성하게 건설하던 또 미국을 누르던 이런 핵강국 우주강국인 소련이 무너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 사회주의 이론도 대안은 아니구나. 그러면 자본주의도 인민대중이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역사의 악이라 하는데 그럼 자본주의도 아니고 또 인민대중이 이상사회라고 그려봤던 사회주의 체제가 허물어졌으니까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 없을까 하고 제가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잘 산다. 그러니까 이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에도 로작이 나올 때 그 이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라는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곧 사회주의자들은 아니다. 제국주의 앞잡이며 변종된, 개량된 제국주의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그
아, 네. 사회민주주의를
그렇죠 매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아 제3의 길이 없을까?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아닌 그 어떤 길을 좀 모색하자 했는데 그로부터 한 보름 후에 필승불패다 나오면서 이제 사회주의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반동적 정체를 하면서 발간하기 시작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이 제3의 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지금 현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 리론을 보면 다 자본주의다. 이거란 말입니다. 시장경제 허용하고 자유를 허용하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아니겠는가. 이게 제국주의자들이 내건데
그러니까 리광명 동무는 사회주의가 붕괴된 걸 보고
네.
아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네.
일단 뭐 이제 김정일이가 이렇게 해서 노작을
내놓았습니다.
정치 사업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네네. 사상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상 사업을 받고 어땠어요?
그 사상 사업을 받고는 아, 그렇네. 수령을 잘못 모셨는가?
아.
네, 그리고 네. 아.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에 자왕우왕하고 그다음에 좌경기회주의 혹은 그 수정주의라든가 이런 걸 걸쳐서 사회주의 혁명이 병들고 썩고 이렇게 되다니까 당이 인민들을 관료주의적으로 대하고 네, 그러니까 나라와 혁명을 망치는 이런 길로 인도했구나 하니까 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모셨는가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반신반의 되더라 말입니다. 왜? 아니 그 사람들도 머저리가 아닌데 고르바초브 내놓은 얘기랑 저희들은 류학 같은 애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또 그 고르바초브 내놓은 사상이라든가 열진 내놓은 체제 같은 이런 걸 제가 그 노동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듣고 그다음 로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걸 그 들으면서 또 학습하면서 어, 이 사람들이 말해도 일리가 있구나. 순전히 낡은 것만 고집하면 안 되겠는데 새롭고 참신한 걸 받아들이자면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인민들한테 보여주고 뭐가 옳은 걸 선택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걸 섭렵하고 이렇게 해서 인민대중이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의사를 반영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오직 공산당 또 수령이 한 명이 말과 의사에 따라서 지도돼야 되고 또 그렇게 관철돼야 되니까 이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모순적인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이 막 겹쳐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황장엽 선생님께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취했던 조치들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네네.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황장엽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노동당 중앙 간부들을 모으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황장엽 선생도 당연히 갔고
네.
갔는데 일단 이제 그 김정일이 뭘 보여줬냐면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네네.
그 오랫동안 40년 정도에 막 독재를 해왔는데
그렇죠.
그 녀석도 그때 그 녀석이 인민들에게 처형 당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더랍니다.
아.
그러면서 당신들도 동무들도
네.
이게 우리 이 체제 못 지키면 저렇게 차우셰스쿠처럼
개죽음 당한다.
개죽음 당한다.
아, 네.
그러니까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공포심을 노동당 간부들한테 이제 심어줬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황재원 선생님이 느꼈던 거는 아 김정일도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구나 그 당시에.
네.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꼈답니다. 근데 그런 건 일반 인민들은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그걸 그 소식을 들은 거는 그 사건이 탁 터져서 루마니아 사건이 터져서 한 28시간 하루 좀 더 지나서 발표됐단 말입니다.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총살당했다고. 그러면서 그 자그마하게 로동신문에 조그맣게 나왔단 말이다. 몇 글자 안 되게. 네.
나오긴 나왔군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반동적인 반혁명 세력에 의해서 니콜라이가 사살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체스코라든가 웽그리아, 볼스카, 유리아 같은 애들이 돌아가지고 TV에, 텔레비전 방송에 지금 현지 방영하는 게 봤단 말인다. 사살되는 거.
아.
예, 시군중이 어떻게 로마니아 전국 도시를 뒤덮고 또 부쿠레슈티 광장, 대통령 궁전을 어떻게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 니콜라이 체스코가 내리매기는 이런 명령을 거부하고 이런 걸 텔레비전 방송을 봤단 말인다. 얘들이 들어와서 말했단 말인다. 거기 북조선에 쫙 소문 도니까 어떻게 했는가.
아, 그 소식은 언제, 그 소식을 듣고 청년들은 주로 어떤 반응이었나요?
청년들은 그때 당시, 아, 이게 저희들은 반인명 분자들이 그 내란을 봤단 말인다. 그래서, 아, 이거는 반인명 분자들이 내란이네 했는데, 류약 같은 애들이 말하는 게
그렇지가 않다.
그런 게 아니다. 아,
일반 인민들이.
일반 인민들이 시위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폭력적인 형태가 아니고.
그렇죠.
그저 침묵 시위였다.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 한 일주일 전에 그 누군가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소외가 일어나는 걸 진압했는데 그 한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죽은 이걸 애도해가지고 촛불 시위, 침묵 시위라는 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저 촛불 시위라든가 침묵 시위가 엄청 무섭다는 거. 그 말이 없는 속에 뭐니 한거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것이 북구리스티 아니고 지방도시에서부터 수도로 올라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궁지까지 진격하니까 니콜라이가 발포하라 하다 나니까 발포하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하니까 피를 본 군중들이 그다음 사납게 날뛰기 시작해서 제압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 이거 반응민 분자들이 그 사초가 그랬다 했는데 그 아니다 하니까 아, 그러면 이 인민들이 왜 이렇게 북구리스트에서 폭동을 일으켰겠는가.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니콜라이하고 김일성하고 엄청 가까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예, 두 나라 대통령 간에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차우세스쿠가 북한에 와서
네.
어떻게 하면 독재를 잘할 수 있는가 방법도 배워가고
아.
예, 그랬다고 하죠. 예, 그것도 황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예.
그 북한 인민들 속에서 쭉 돌아가는 소문이 그 내편의 때문이다. 옐레나 차이세스쿠가 당 중앙위원회 조직 비서하면서 모든 간부 사업하고 또 안방 정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간부들이 반발과 그 빈축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아, 저 내편에 저 안 되겠구나. 저 니콜라이 저 남자라는 게 내편에 치마폭이 놀아나니까
예.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고 당과 혁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면서 아마 그 무척 안 좋아한 것 같습니다.
아.
무자비하게 모가지 떨구고 그다음 자기 말 잘 듣는 충복 둘러서 중앙당 비서국을 꾸리고 그다음에 군부도 꾸리고 하다 나니까 간부들이 그 아마 그 반발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그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조선 같은 거 상상 못합니다. 왜?
그렇죠.
모가지 떨구면 영원히 매장시켜버리는데 아마 그 니콜라이는 영원히 매장은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반혁명 세력이라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조선처럼 정치범 교화소라든가 총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아야 싹을 처음부터 예. 잘라버렸으면 이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차우세스쿠가 독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김정일만큼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막 완전 철저하게 하진 못, 안 했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김정일과 같이 그렇게 독재를 이렇게 잔인하고 강력하게 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제 만약 그런 로마니아 사태 같은 게 일어난다면. 그 김정은이는 그보다 더한 처참한 개죽임 당할 것 같다,
그렇죠.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우세스쿠가 로마니아 인민들한테 했던 것보다
네.
그 훨씬 더 김정일이
네.
우리 북한 인민들을 그렇게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네.
그 아마도 이제 우리 북한 인민들이 막 하여튼 이런 상황을 알고
네.
뭔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자기 자신의 자주성을 찾으려고 일어서면
네.
아마 차우세스쿠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저항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이 남조선 인민들은 북조선을 뭐 사회주의다 이런 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사회주의 맨 맏형님이었던 소련이 붕괴되고 그것도 그 밑에 막내 동생까지 쭈루루 무너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북조선도 무너나지 않았을까? 남조선 인민들이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북조선도 분명히 사회주의 체제가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그런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과정을 보면서
네.
아마 크게 세 가지의 입장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남한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정부 당국 같은 정부 당국의 입장이 있었고,
네네.
아, 그 사태를 바라보는.
아.
그리고 이제 운동권. 네, 입장이 있었는데 운동권은 이제 NL과 PD라고 해서 약간 입장이 다른.
네네.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사태에 대해서 다 또 다르게 접근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네. 아끼고
네.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세 가지 입장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남한 인민들의 반응 궁금하죠?
네, 무척 네. 궁금합니다. 그때 아마 남조선 인민들은
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대체로 어땠을 것 같은지.
소련이 붕괴됐으니까 저 네. 북조선도 소련이 도움을 많이 받던 북조선도 무너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고
네.
또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또 이제 내일 이어서
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광명 동무와 함께 또 즐겁게 그리고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또 20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홍재, 리광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